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식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귀한 나눔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위로를 받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반갑습니다. 은미입니다. 저도 마중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가을이라서 그런지 말씀의 양식이 더 고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다윗 왕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싸우고 다윗이 전쟁하는 것 같지만 이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하고 있네요.
맞아요. 이 문장은 사무엘하 8장의 핵심 구절이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 그 집은 단순히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조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그 언약이 실제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건 다윗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정확한 곳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도 참 마음에 남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곧 승리의 자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지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승리한다. 이것은 싸움의 승리에서 이기는 것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곧 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승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네, 요즘은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승리를 혼돈할 때가 많잖아요.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걸 축복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네,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꼭 바깥에서 드러나는 이김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다윗의 싸움도 단순한 영토 확장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세워가는 일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싸웠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의 싸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 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싸우고 있나?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하려고 싸우고 있나?
그런 성찰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죠.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표현은 참 자주 나오는데요. 그 의미가 단순히 싸움에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며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잖아요. 여호수아에게서도 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요.
네, 아주 좋은 연결이에요. 맞습니다. 구약의 전쟁 개념은 단순히 민족 간의 충돌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은 신으로서 내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구이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은 다윗의 인간적인 야망을 성취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기게 하셨다는 건 다윗의 전략이나 군사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 인도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네요. 저도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살다 보면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라는 그 전쟁터에 항상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경험들을 가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해가게 하시고 잘 해결시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저도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했었는데 아까 위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결국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순종 속의 승리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경험이 저도 있는데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또 용서를 선택했을 때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어졌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제가 먼저 말을 건넨다든지 웃는다든지 네, 눈빛이 좀 달라지는 그런 관계 회복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죠. 승리의 기쁨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왕이 참 근사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물었습니다.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 응답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이 승리하죠.
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순종의 싸움이 있어야 하겠네요. 때론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결정에도 기도하고 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속도와 결과를 강조합니다. 묻고 기다리고 멈추고 이런 거 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 방향과 순종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네, 목사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승리가 꼭 승리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이 꺾이는 자리, 내가 멈춰야 할 자리에서 진짜 승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냥 세계사에서 그 나라가 가장 부강했던 시절은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예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나의 뜻에 동행하지 않은 반역한 왕으로 소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승리, 겉으로 보이는 이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을 승리라고 보시는가, 패배라고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할 때 그때가 진짜 승리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네요. 오히려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되네요. 요즘 제 삶의 어떤 부분은 이긴다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중인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네, 우리는 버틴다고 해석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는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8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군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돗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돗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덕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네. 네, 다윗의 태도와 지도력,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전쟁 이후 나라를 통치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이 정복한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결과로 조공을 바치게 하거나 근대를 배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기록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네, 저는 이 반복이 마치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잘해서 또는 다윗의 군사력이 강해서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요. 성경은 그 중심을 철저히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성경은 단순히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죠. 성경에서 수많은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다윗이 보여주는 지도력의 본질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를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네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반복되니 듣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이 참 겸손한 왕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복 이후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승리의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준비했잖아요.
네, 역대상 18장에 보면 이 전쟁에서 얻은 금과 은이 나중에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승리의 결과를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지도력이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룬 후에 그 영광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요즘은 지도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다윗의 지도력은 자기가 받는, 자기가 누리는 그런 지도력이 아니라 내려놓는 그리고 따라가는 지도력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지도자는 특정한 직함이나 위치가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친구로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이미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처럼 겸손한 하나님께 묻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네요.
네, 맞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왕인 것처럼 살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다윗은 왕이었을 때나 왕이 아직 아니었을 때나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왔고 그것이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결국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드리는지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사무엘하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 구절이 참 울림이 컸어요. 승리의 결과를 자신의 부로 축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그게 진짜 믿음 같았거든요.
그러게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많은 왕들은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 쌌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열매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겠죠?
네, 이것은 성별하다라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바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다, 예물이다라고 구별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겸손함이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승리의 결과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승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느 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매일의 삶에서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되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성취, 수익, 관계의 열매들,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내 노력이니 내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다윗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결국 누구의 것인가를 묻는 거군요. 내가 얻은 것을 내 것이라고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또 드리는 삶. 그게 오늘날의 성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를 우리는 선물로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모두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가적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날들, 이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오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이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소유욕이나 우리의 욕구들이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오늘도 또한 주님께 내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움켜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받았기에 나도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에게는 시간과 재정 또 마음의 여유 같은 것들이 생각나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네,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다윗이었습니다.
네, 이 장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단지 전쟁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전리품을 잘 드린 사람이었네요.
네,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윗은 승리를 넘어서 승리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다음 전쟁도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쟁여둘, 쌓아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의 열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순종,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은미 자매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8장의 말씀처럼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크고 작은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내가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것처럼 나의 말과 행동, 선택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다른 이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전쟁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싸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제 마음 안에 승리와 평안이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저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맛보는 경험하는 은혜가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최선 성도님도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냥 집에 있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계속 어디인가 돌아다니다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죠.
네, 맞습니다.
네, 지하자매는 또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제가 남조선에 와서 고급 중학교를 좀 지방에서 다녔어요. 근데 네. 그 지방에서 다니면서 친했던 친구가 이번에 서울로 취직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으면서 정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네.
네. 또 그렇게 각자 주어진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 더 몰리게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를 질투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이 있었었죠.
네, 맞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게 맞다고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기꺼이 사라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늘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늘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니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네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런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시기도 했어요. 자, 이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해진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처음 도입 부분에 나왔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유대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복음의 빛이 다른 이들에게 비칠 걸 예고했다고 하셨어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지하점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정결의식, 절기,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에 갇혀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1절 말씀을 보니 점점 명성이 커져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 같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요한보다 많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며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떠나신 장소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충격적인 장소였어요.
어디로 가셨기에 충격적인 장소라고 하는 건가요?
자, 이제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갈릴리였지만 갈릴리까지 가는 경유지로 당시 사람들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갈 계획을 세우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로는 가지 않았었나요?
네. 원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갈지언정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러는데 AD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었는데 아수르는 포로가 된 민족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혼혈 정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말로 하면은 강제로 국제결혼을 시켜서 혈통주의가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민족성이 사라지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혼혈 가정이 생겨났기 시작했고 남유다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아예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본래 한민족 아니었나요? 아픔을 겪는 북이스라엘을 품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멸시하다니 남유다도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서로를 향한 적개심을 품은 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를 증오하고 멸시하는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굳이 먼 길 돌아갔던 거예요.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었을 것 같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불편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네, 예수님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했거든요.
누구를 만나야 했던 건가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불리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방문하셨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통념을 거슬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늘 목마름으로 인해서 물을 길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자, 이때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은 앞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을 대표했던 것처럼 이 여인 역시 모든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거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로 바라볼 때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의 행보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의 특징을 생각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늘 목말라 하는 여인이었어요. 뭐 단순히 육신의 목이 마르는 걸 넘어서 자기의 삶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혹여라도 이걸 붙잡으면 또 혹여라도 저걸 붙잡으면 내 안에 만족함이 있을까 하면서 매일매일 물을 퍼올려야 하는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여인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이어지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걸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의 문화권에서 있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놀라서 자기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해요.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데 어찌하여 저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여인이 말하는 물이 서로 달랐습니다.
물이 서로 달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마시는 물,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목마름,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바라보시며 언제까지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물에만 매달려 있을 거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었던 여인은 경계심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자, 그러한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여인과 예수님은 서로 엇갈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육신의 목을 축여줄 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바로 예수님 본인이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뭔가 대화가 계속 엇갈린 것처럼 보여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마 여인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가만히 안 있었을걸? 아마 나한테 물을 달라고 부탁하게 됐을 거야. 자, 안 그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발끈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릇도 없는 당신이 무슨 수로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서 나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왜 이 말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하신 건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혈통적인 전통성을 상실한 것에 의한 아픔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 일종의 자격지심이 자리 잡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과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시니까 여인이 바로 반응을 하죠. 지금 이 우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조상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역사 깊은 우물인데 이 우물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자기 식구와 함께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여인은 바로 우물의 전통성에 대해 자랑하면서 예수님과 대결하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발동한 거예요. 자,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여인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갈증을 해결해 줄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속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물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있으면 나도 주라는 식으로 받아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러한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마치 의사가 칼을 들어서 수술을 시작하는 것처럼 날카로운 칼로 꽁꽁 숨겨왔던 여인의 치부를 꺼내시기 시작을 하세요.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여인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어서 말씀을 보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처음에 여인은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정식으로 자기 남편이 아니니 여인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여인이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던 건가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남편들이 뭐 죽었거나 또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류 해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는가 이게 아니라 왜 남편을 다섯이나 두어야만 했는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남편을 다섯이나 두어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말은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서도 여전히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여인의 그 영혼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즉 여인은 끊임없이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줄 남편을 찾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 들어있네요. 그러면 아까 여인이 사마리아를 대표한다고 했는데 여인의 목마름은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하자매 말처럼 여인은 사마리아를 대표하고 있는데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주변의 강대국에 굽신거리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망하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 북이스라엘에 그런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사마리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가시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가장 감추고 싶었던 치부를 들킨 여인은 다시 한번 방어 기제를 발동해서 화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물론 이때의 적개심은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적개심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자기들을 무시하고 혐오하던 유대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이었습니다. 여인이 이야기하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인이 이야기한 이 산 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산을 말하는 건가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는 건데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경쟁하는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인은 아직까지도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자기의 수치, 자기의 목마름을 들켰음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향한 경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러한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으시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러한 여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여인 또한 자기의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민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소원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시면서 드디어 자기 정체를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자, 이 말 한마디에 여인은 그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껏 움켜쥐고 있었던 물동이를 내려놓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토록 타는 듯한 목마름에 시달려왔던 여인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고 그전에는 물 깃는 일에 자기의 온 삶을 바쳐왔다면 이제는 육신의 물이 아닌 마르지 않은 생수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과 삶의 목적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네요.
네, 맞아요. 이름 모를 여인을 찾아가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을 전달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샘물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과 상처를 마주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 거기서부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아멘. 제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북초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그 상징적인 의미의 물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 여성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네.
그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과는 조금은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옆에 항상 계시고 지켜주고 은혜를 주시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은 그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목말라서 마시는 물이 아닌데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네.
그런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기면서 살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도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육적인 필요가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저에게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한번 마시고 나면은 갈증이 당장 해소되니까 계속 그것만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삶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 남겨있는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꺼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예수님께서 직접 집도하시는 그 수술대 위에 우리가 올라가서 기꺼이 우리의 상처를 내어 보여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낫게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번 마셔서 해결될 그런 샘물을 먹기 위해서가 아닌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주 동안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